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080년경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왕이 없고 사사가 치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동시에 사사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청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물론 둘 다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또한 양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사무엘입니다. 이제 세네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막에 거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불안당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알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솥에서 끓이는 제사고기 가운데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것은 아무것이든지 가져오게 해서 먹었습니다. 남비건 솥이건 큰 솥이건 어디에서 끓이건 상관없이 그 얘기는 적은 제물이건 중간 크기의 제물이건 큰 제물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제사 제물이건 상관없이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아무 부위나 먹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몫은 제물이 소건 양이건 가슴과 우편 뒷다리인데 이들은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랬다는 말입니다. 더 경악할 일은 이들은 기름 부위를 제단에 태우기 전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몫인 기름 부위를 제단에 태운 후에야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것은 싫으니 생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드리는 백성이 기름 부위를 먼저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백성에게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수치스러워서라도 그만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7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습니다. 이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엘리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회막문 입구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는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소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두 아들에게 너희의 행위는 분명히 악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서 간구하겠느냐? 제사가 죄를 속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제사 자체를 멸시할 때 누가 중보할 수가 있겠느냐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져서 더 이상 훈계를 듣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멸시하기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교화시키고 회개시킬 수 없기에 죽이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후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지 않았다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셋을 전합니다.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둘째, 그런데 현재 엘리의 집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셋째,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해줍니다. 먼저 27절 후반부와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의 집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 아론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을 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었냐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나가 동생 모세를 만나라고, 모세와 같이 바로에게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론을 택해서 그 자손들을 나의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만 나의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들에게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특권을 주지 아니하였냐고 말씀합니다. 그런 특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냐고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 다리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와 두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고 반문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에게 행하신 일, 곧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주신 일을 상기시킨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떻게 보답했는지, 지금 보답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어찌해서 나의 거룩한 성막에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짓밟느냐고 합니다. 멸시하느냐고 합니다. 어찌 내가 너희에게 준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것을 취해서 기름진 부위를 취해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레위기 7장 25절에서 명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지 않고 네 아들들이 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 몫을 먹었건 먹지 않았건 상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 죄에 대한 미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특심을 보였을 때 이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박탈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직은 계속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은 조건부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론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은혜를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방인 신상의 손발을 끊듯이 네 가문과 네 조상의 가문을 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짓이 이방인을 섬긴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말씀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족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4절을 보면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실제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처소에서 성소 입구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은 네 눈을 눈물로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하다가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의 아들인 아히야가 제사장직을 잇기는 했습니다마는 아히야의 아들들은 아비아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베서 에돔의 에돔인 도에게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사독이 유일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의 후계자 투쟁에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십니다. 아비아달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조합을 구걸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기에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되어 있고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자녀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 부모들이 엘리 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날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고 자녀들 말은 듣느냐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노여움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냐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부모들 가운데 엘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zilch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데 부모가 애들 말을 듣습니다. 애들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모가 애들에게 벌벌 떱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부모 말을 무시하는데도 애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를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합니다. 애들도 인격체라고 하면서 애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서 아직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고 체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대하면 애들의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전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목이 고다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과 악한 감정들과 못된 습관들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애들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과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본성대로 행하게 놔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서 사단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내 소견대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하고 가문의 창피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이성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성소에서 섬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특권을 빼앗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니 진정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부모를 멸시했을 때 극단 조치를 취했어야 됐습니다. 당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무식합니까? 여러분보다 지혜가 모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한 처방을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권위에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자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쉬쉬하지 않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지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야 했습니다. 죄의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서 자식들을 죽이기 전에 암 부위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홈리와 피누아스는 그러한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완악해도 돌 맞아 죽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폐악을 끼쳤습니다. 자기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쳤습니다. 애꿎은 이스라엘 군사 3만 4천 명이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덩그러니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도 잃고 자손들에게 예비된 축복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모두 3장 13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불러오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 경고를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징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두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엘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자녀들이 모든 권위에 순종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장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엄마서부터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 도전합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발톱에 때처럼 취급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대듭니다. 우리 가정에서 권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답게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애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으로 탱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징계하는 채찍을 사용해서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과 8장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에게 채찍을 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이 충분히 자식을 매를 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두 살 미칩니다만은 이분은 고향에 내려가면은 자식들 다 큰 자식들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면은 그 연로한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꾸중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고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종아리를 칩니다. 종아리를 맞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면서 자네들한테 얘기합니다. 아, 너희들 할아버지가 아직도 권력이 있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가르침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자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어찌 내 큰 애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쏟은 그 모든 희생을 다 입고 부모님이 한 말씀 한 것,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한 것,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제대로 된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모님한테 99번 고통을 받고 하나 축복받게 축복받은 것 하나밖에 없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늘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얘기해 줍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올라간 분입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차관밖에는 올라갈 게 없어요. 자기가 직장에 가면은 수많은 공무원들 놓고 늘 훈계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집에 가면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도 그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제일 먼저 밖에 나가서 주님 이름으로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전도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권속들에게, 나의 권위 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그리고 다음 주 어머니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귀한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기에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